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선 이라크군 대테러 특수부대가 1일 처음으로 모술 시내 진입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라크군이 이날 동부에 있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 건물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군에 파견된 BBC 종군 기자는 이라크군이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육군 구사단은 모술시 남동쪽을 향해 진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아바디 총리는 31일 모술시에 3,000명에서 5,000명의 무장 세력이 있다며 이들이 탈출할 곳은 없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약 5만 명의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족 전투원, 순위 아랍 부족민, 시아파 민병대원들이 모술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2주간의 공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6%로 클린턴 후보의 45%를 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클린턴 후보에 대한 이메일 사건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1%는 이미 조기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 동부의 반군 장악 지역을 탈환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이 지역을 포위하고 식량과 인도적 원조를 차단하면서 반군 거점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반군은 정부군이 장악한 알레포 서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포위망을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젠스 라이르케 대변인은 무장반군이 알레포 서부의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로켓을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많은 민간인 사상자 수는 무장반군이 국제인도주의 법률을 위반해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사흘 안에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팍스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정보 분석에 정통한 미국 관리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하지만 관리들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화성 15라고 부르는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발사에 나선다면 올해 들어 아홉 번째 이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됩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이루어진 8번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도 가운데 지난 6월 22일 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7번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타이완의 야당인 국민당의 홍슈주 주석과 국공 순회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 정부를 겨냥해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국가 분열 활동을 펴는 것은 중국 인민 전체 결연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슈주 국민당 주석은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적인 접촉 채널이 현재 막혀 있지만 국민당은 양안 간의 연락이 유지되도록 해 경제, 문화, 사회 협력과 평화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슈미르에서 최근 계속되는 국경 교전으로 적어도 19명이 사망했다고 두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인도가 31일 나케알 지역을 집중 공격해 적어도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 나케알과 인근의 타타파니 지역에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카슈미르 람가르 지역에서 1일 파키스탄의 포격으로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중국과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원할 경우 북한 수혜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o several U.S. NGOs that they are free to provide aid should they choose. 한국 정부가 핵물질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홍샹그룹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기구인 남북하나재단 이사에 처음으로 탈북민 출신 인사 2명이 선임됐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황해도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수석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중국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의 협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에서 매우 좋은 협력을 하고 있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석탄 문제는 확실히 큰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새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던 북한산 석탄 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왔으며 중국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미한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미중 간 전략 안보 대화 등 방중 결과와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와 분석을 한국 측과 공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윤 특별대표는 미중 간 전략 안보 대화를 포함한 방중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 그리고 최근 류전민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 측의 평가와 분석을 우리 측과 공유하였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또 미국 측이 최근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대북 제재 압박과 관련해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우방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라는 세 축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금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번 회동에서 조셉 윤 특별대표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입니다.
일관된 대북 전략을 견지함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권 생존과 핵무기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대표는 미한 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오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상호 방문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은 물론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적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이 어제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들을 둘러보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이순진 합참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함께 태평양 괌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들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과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방문에는 미 국방부와 전략사령부 그리고 태평양사령부의 고위 지휘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수뇌부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한 토대 위에서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합참은 밝혔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이 합참의장은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인 펜실베니아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모든 준비태세를 다져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위험한 행동이 계속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오면 미국은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합참 의장도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조로 북한 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한미 두 나라는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의지를 어떻게 꺾을 것인지에 대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 고강도 압박으로 핵포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한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미군 전략무기에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합참의장의 괌기지 방문은 이 같은 엇박자 논란을 씻어내고 괌기지의 전략자산으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미한군수뇌부의 괌기지 방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방문이 미한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다지고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연합방어태세를 지속적으로 넓히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물질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홍샹그룹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 검토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회에서 홍샹그룹 제재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원할 경우 북한 수혜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우려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원할 경우 대북 수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o several U.S. NGOs that they are free to provide aid should they choose to do so.
케이튼 아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해 지역 내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주민들의 안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수해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애덤 세베니는 그러나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분배 투명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인단체인 제미동포 전국연합회는 지난 25일 BOA에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수해 성금 모금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선이 아주 전형화된 강력화되기 때문에 돈을 그 은행을 통해서 뭐 어템트 해도 일리걸 수대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서 가지도 못했지.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BOA에 재무부사나 자산통제국이 대북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특정 문건은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일부 비정부기구가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해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올해 북한산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중국 지방 정부는 산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연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둥성은 올해 9월까지 북한산 무연탄 약 2억 8천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북한 무연탄의 37%면서 가장 많은 양이 산둥성으로 수출된 것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총 7억 6천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40%에 달했습니다. 산둥성에 이어 장쑤성이 1억 7천만 달러를 사들여 2위를 차지했고 허베이성이 1억 6천만 달러로 3위였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이 9,100만 달러로 4위에 올랐습니다. 산둥성과 장쑤성 등 4개 성이 수입한 액수는 올해 중국의 전체 북한산 무연탄 수입액의 94%에 달했습니다. 수입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산둥성은 약 22%, 허베이성은 5%, 랴오닝성은 26% 줄었습니다. 반면 장쑤성은 27%가 늘었습니다. 자료 집계 결과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이나 지린성보다는 산둥성이나 허베이성 그리고 장쑤성으로 북한산 석탄이 더 많이 수출된 것이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산 무연탄이 철도보다는 주로 배를 이용해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네 지역은 철강과 도자기 그리고 각종 금속 처리 업체가 밀집한 장소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무연탄은 바로 주로 이런 업체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무연탄 수입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의 중국 수출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에 약 17%가 줄었고 지난해에는 7%,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8%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무연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북한산 무연탄의 주 고객인 중국 철강업계가 불황으로 석탄 수입을 줄인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연탄의 국제 시세가 크게 오르고 북한 당국이 수출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무연탄은 여전히 대중 수출 1위 품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교역을 민생 목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북한의 5대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는 석탄과 함께 의류 제품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산물 수출 비중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5대 수출품은 무연탄, 편물을 제외한 의류 3종, 그리고 오징어류 등 수산물이었습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1위는 무연탄으로 이 기간 약 7억 7천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8.3%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1위인 무연탄을 제외한 나머지 순위는 의류 제품이 석권했습니다. 대중 수출 상위권에 오른 의류 제품군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로 이 가운데 여성 재킷이 약 1억 3천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남성 코트가 약 1억 2,30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여성 코트가 약 9,800만 달러가 팔려 5위에 올랐습니다. 편물을 제외한 의류 제품의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이후 의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의류 수출은 지난 2014년에 크게 증가했고 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코트나 외투 등이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류가 한동안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의 감소를 보존할 주요 수출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 4위는 오징어류의 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오징어류 제품의 수출은 이 기간 약 9,8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85.6%나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산물 수출에 주력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대러시아 수출에서도 수산물이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오징어류를 포함한 전체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반면 한동안 무연탄과 함께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이었던 철광석은 5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6,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은 무려 70%나 감소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3%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상위 5대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에 달합니다. 올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PBS가 6.25 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를 다룬 새 다큐멘터리를 미 전역에 방송합니다. 장진호 참전용사는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용사들의 헌신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뿐 아니라 미 해병대 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설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30-40도를 훨씬 웃도는 혹한 속에서 아군 병력의 10배 가까운 중공군과 2주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이 장진호 전투를 기리는 2시간 분량의 새 다큐멘터리를 1일 미 전역에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Insurmountable
line. The Chinese were just coming and coming. Unforgiving
conditions. Fellas that had gut shot wounds. It was so. PBS는 장진호 전투는 한국 전쟁의 전설적인 전투라며 새 다큐멘터리는 죽음과 혹한 등 2주간의 시련을 직접 겪은 참전용사 20명 이상의 개인적인 시각들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당시 엄청난 혹한 속에서 작은 부상도 치명적이었다며 미군과 중공군 모두 장진호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간 진행됐고 미 해병대 1사단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공군을 상대로 퇴각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습니다. 특히 퇴각에 성공한 미 해병대 등 미군이 흥남에서 많은 피난민들을 구한 것은 영화와 노래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역시 수천 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금도 장진호에서 숨진 채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가 1,079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마크 세멀 총책임자는 다큐에 출연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자주 메어지게 하지만 용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확언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다큐에서 장진호 전투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가혹했다며 하지만 전우들의 희생은 자유를 위해 값진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해병대 병장으로 참전했고 현재 장진호 참전용사협회 간부로 활동 중인 진 화이트 해병대 예비역 중령은 31일 VOA에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우들의 용맹과 희생뿐 아니라 참전 의미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went there to try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help them reunite with North Korea into one.
미군이 장진호와 한반도에서 싸운 건 한국인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화이트 씨는 통일이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한국인들에게 미안하다며 하지만 자유와 한국인들을 위해 싸운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씨는 장진호 참전용사들이 현재 1,400여 명이며 모든 노령으로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BS 방송은 참전용사들을 잃기 전에 이들의 육성을 담는 게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당시 일본식 지도 이름인 초신 전투로 더 알려져 있고 이미 여러 관련 책과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P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미국인의 경험 시리즈의 일환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밤 9시에 방영됩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난달 연해주 해역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두 건을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극동교통조사국은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폭행 피해자 2명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 2건이 추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폭행 피해자는 6명, 러시아 사법당국이 제기한 형사소송은 6건, 그리고 기소된 북한 선원은 6명이 됐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해안경비대는 지난달 15일 극동연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 어로 혐의로 북한 선박 대룡 10호를 나포한 바 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자 총을 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선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대룡 10호를 인근 항구로 나포했고 러시아 국동교통수사국이 지금까지 선원들을 조사했습니다. 국동교통수사국은 애초 나포 과정에서 다친 경비원이 2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동교통수사국 측은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 노동자 숙소에 최근 강도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강도들은 금고 안에 있던 미화 8만 달러를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숙소에 지난 10월 27일 밤 강도가 들이닥쳐 숙소에 있던 돈을 강탈했다고 러시아 언론 폰타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뺏긴 돈은 미화 8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9시께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콜핀스카야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숙소에 얼굴을 가린 괴한 5명이 들어와 총을 휘두르며 숙소에 있던 북한인 3명을 위협했습니다. 강도들은 현장에 있던 금고를 열도록 명령하고 금고 속 8만 달러를 꺼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를 당한 노동자들은 북한 회사 목난과 부흥 소속으로 현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강탈된 돈은 노동자들의 급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 2명이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북한 노동자가 약 2천 명이 있고 이들은 북한 당국에 바치는 돈을 빼고 매달 약 200달러에서 300달러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새 이사로 탈북민 출신인 현성일 하나재단 자문위원과 현인의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원 등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성일 이사는 김일성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탈북했습니다. 현 이사는 현철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카로 빨치산 가문으로서는 첫 탈북이었습니다. 현인의 이사는 김일성대 철학부를 졸업하고 청진의과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 탈북했습니다. 하나재단은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한국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의 이사로 탈북민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 씨 부부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 씨네 수선집.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는 아내 샤론 김 씨와 함께 밤낮으로 맞벌이로 일하며 7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탁소 겸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기까지 사계절 내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마치 북한에서 전기가 모자라고 뜰감이 없어 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이던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전기세 한 푼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몸에 배인 근검 절약이 지금의 여유로움을 만들었지만 무엇보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맡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공을 들이는 등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그대, 여섯 그대가 있어요. 올트레 신형의 가게가. 그러니까 가격도 보고 제자들도 조금 싸게 해주고 잘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싸더라도 이거 손재간 보고 다 각양각색이에요.
여느 세탁소처럼 손님들이 맡기고 간 세탁물들을 세탁하고 다림질로 다리는 등 세탁물을 관리해 주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의 상당수는 아내의 바느질 솜씨 때문이라고 말하는 찰스 김 씨. 얼핏 봐도 수십 개의 구슬이 달려있는 옷을 꼼짝 않고 앉아 수선하고 있는 샤론 씨.
구슬을 일일이 바늘에 하나하나 끼워가지고.
아이. 이거를 줄여주고 벨트를 줄여줘야 되는 거 줄여주고 이게 또 뭐야 한 거 지금 다시 달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손이 일일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이네요.
예.
손때 묻은 재봉틀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에 서너 시간은 쉬지 않고 손님의 옷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 크기를 조절하고 치맛단을 접고 어깨 너비를 줄이는 등 옷 한 벌을 제대로 손보려면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듣고 이해하고 하달란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
영어 소통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그 이런 얼터진 가게에서 한 5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예, 다른 건 몰라도 그 얼터진 분야는 알지.
샤론 김 씨는 북한에서부터 수동식 재봉틀질을 해본 경험, 그리고 탈북 후 2009년 미국에 오기 전까지 캄보디아에서 전동식 재봉틀 사용법을 익히고 미국에 오자마자 하루 두 곳의 수선 가게에서 다양한 기술을 5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 덕에 바느질 솜씨나 재봉틀을 다루는 솜씨는 물론 손님의 몸과 옷을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 이런 거는 웨이스트를 줄여주고 뭐 그냥... 보면 옷을 보면 알죠 어디를 줄여야 될지를. 아...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또 옷이 잘 안 될 때도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주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조건 손님의 요구대로 해서는 손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노하우도 샤론 씨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다. 남편인 찰스 김 씨는 이런 아내가 대견에 한마디 거두는데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며 8년을 오가는 동네길, 지름길 하나 못 찾아서 되겠냐고 큰소리치던 김 씨지만 아내가 하는 일은 수년 동안 지켜봤지만 엄두를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도 바느질 하세요?
난 뭐야 배울 날다가 포기했어요. 뱀꼬리처럼 만들었다 이거 가게 망하면 어떡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지.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고 예. 손재주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빨리빨리 걷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림질하고
다림질 뜯어주고 하고 뭐 가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세무 정리하고 뭐, 뭐 전화 받고 뭐
그러니까 가게 운영은 선생님이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드라이클리 핏꽃
아내인 샤론 김 씨가 하루 30여 벌의 옷 수선에 집중하는 동안 사장인 김 씨는 가게 살림을 꾸립니다. 단둘이 하는 가게 일이지만 각자 맡은 일은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도 안정권에 도달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결, 바로 찰스 김 씨의 사업 수완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100개 중에 한 명 정도나 가격 물어보고 벌써 가격 처음에 가격부터 물어보면 아, 이 사람이 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디스카운트 조금 해주죠. 그러니까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도 신경을 쓰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가격을 깎아준 손님에겐 명함을 한 뭉치 건네며 공손히 부탁을 합니다.
10불 받을 거 5불 받는다 말이야. 막 어떤 님 공짜로 해주죠. 그럼 이거 돈 주고 왔다. 그럼 아니 너 다음번에 올 때 너네 친구들도 알려주고 오라 그래요. 그렇게 공략해주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반신반의하면서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이름 카드 명함을 맡겨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름 카드 한 줄 주면 자기 교회에다 딱 뿌려놓고 친척, 친구 뭐 해서 우린 모르는데 사람이 와서 누가 알려서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뭐 자기.
인심 좋고 솜씨 좋은 곳이라 해서 찾아왔다며 하나둘 모인 손님들이 지금은 단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깎아주는 대신 광고를 부탁하는 방법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게 정보를 공개하고 손님들의 평가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등록했습니다. 몇 안 되는 고객 평이지만 이 인터넷 공간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도 다른 수선집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았다. 주인이 매우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곳이란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할머니 친구도 있고 아바의 친구도 있고 우리 이거 가게 친구들.
지금은 단골 손님이 맡긴 옷만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인들은 모든 종류의 옷을 말 그대로 입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고치고 고쳐 입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를 팬티 이거 가슴 이거 다 가져와요. 조금만 줄여도 양말 뭐. 이거 서고 입장 도해달라고 다 가져요.
그 이상한 단추 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벌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몰라 이 사람 미국 사람.
찾아오는 손님들의 10명 중 8명이 백인. 이들이 남기고 가는 명함엔 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 은퇴한 미국인들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씨네 수선집 사장 찰스 김씨.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하는 물음에 다갈 굴러가듯 다갈 삼키듯 후루룩 굴러왔다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밤낮으로 일하고 가게를 열자마자 하루 10시간 주말에도 일하는 김씨 부부가 모든 일이 그렇게 다갈 넘기듯 후루룩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정말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 일은 힘든 게 아니라는 김씨 부부의 마음가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힘든 거라 해도 뭐 죽음을 앞에 둔 그거보다 힘든 거 어디, 북한의 감옥 생활보다 힘든 게 어디 떠 있어요. 지금 배부른데.
여느 탈북자들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에서만큼 하겠냐는 말, 김씨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는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북한보다는 낮으니까.
지금 북한은 그렇게 일해도 또 생활청 해야지, 비판해야지, 남을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뭐 해야지. 북한하고 뭐 배고픈데 계속 잡혀서 그리고 생활청 해야지, 내가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낫지, 북한보다는. 이건 힘든 거라는 게 뭐. 정신적으로 뭐 이건 뭐 모르면 그것이 그 뭐 부딪히면 되는 거고 뭐 용어 모르는 것도 계속 그 물어보면 되는 거고.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사연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의말 큰사전편찬위원회 한용훈 편찬실장은 어제 통일준비위원회가 개최한 남북한 언어차이 극복방안 세미나에서 남한의 표준국어 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을 비교한 결과 일반어는 38%, 전문어는 68%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실장은 특히 전문어의 경우 남측 전문가가 10개의 전문어를 말했을 때 북측 전문가는 3개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세대 김하수 교수는 현재 남북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결의말 사전 편찬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지속적인 기획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화산을 다룬 기록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록영화는 북한 체제가 휴화산인 백두산을 신화화해서 체제 유지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sun dimmeth, the land sinketh, gusheth forth steam and gutting fire.
독일 출신의 유명 영화 감독인 베르너 헤어초크가 제작한 기록영화 열기 속으로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화산과 화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신화와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영화 촬영을 위해 영국의 화산학자 클리브 오펜하이머,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와 함께 화산이 있거나 화산과 관련이 있는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영국 과학자와 북한 과학자들의 공동 화산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오펜하이머 교수 덕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왜 북한을 방문했느냐는 물음에 휴화산인 백두산이 북한 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록영화 열기 속으로가 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바로 북한에 딱 맞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백두산과 북한 지도부의 관계를 신화화한 이른바 백두전통이 북한의 기본 이념이 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영화는 소위 백두전통이 탄생한 백두산의 모습과 이런 이념 아래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북한 당국이 백두산 이외 구역에서는 안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촬영을 허가해줘 북한의 유치원과 지하철 등을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촬영 기간 중 한 허름한 공사 현장을 촬영하기를 원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깨끗한 구역을 찍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선전 선동의 결과며 이런 것들은 모두 백두 전통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어초크 감독과 영화에 함께 출연한 화산학자 오펜하이머 교수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백두산 화산의 상태에 대해 지난 5년간 북한 측에 자문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화산과 관련된 북한 측의 지식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영상물 전송업체인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댄 기록영화 열기 속으로는 10월 28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파문을 계기로 대남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내정 간섭적인 북한 매체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남한에서 불거진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 연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미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정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with courage.
2016 미국의 선택.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방송되는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서 황해도에는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조금 끼면서 오후에는 더욱 흐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와 용현에는 저녁에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7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되고요.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오전에는 맑지만 오후에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0도, 장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낮은 2도입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에도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는 한때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 북부 역시 이따금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선 이라크군 대테러 특수부대가 1일 처음으로 모술 시내에 진입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라크군이 이날 동부에 있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 건물을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에 파견된 BBC 전공 기자는 이라크군이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육군 구사단은 모술시 남동쪽을 향해 진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는 31일 모술시에 3,000명에서 5,000명의 무장 세력이 있다며 이들이 탈출할 곳은 없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약 5만 명의 이라크 보안군과 쿠르드족 전투원, 순위 아랍 부정민, 시아파 민병대원들이 모술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2주간의 공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6%로 클린턴 후보의 45%를 1%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미 연방 수사국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이메일 사건 조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1%는 이미 조기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24%는 조기 투표나 우편 투표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오는 8일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조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은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교전을 벌이는 시라크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 동부의 반군 장악 지역을 탈환하려 시도하는 가운데 이 지역을 포위하고 식량과 인도적 원조를 차단하면서 반군 거점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반군은 정부군이 장악한 알레포 서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포위망을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젠스 라에르케 대변인은 무장반군이 알레포 서부의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다수의 로켓을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많은 민간인 사상자 수는 무장반군이 국제인도주의 법률을 위반해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어서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에 대한 정부군과 연합국의 포격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병원과 학교, 시장 등에 대한 공격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공격들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사흘 안에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정보 분석에 정통한 미국 관리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하지만 관리들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화성 15라고 부르는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발사에 나선다면 올해 들어 아홉 번째로 이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됩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이루어진 8번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도 가운데 지난 6월 22일 발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7번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타이완의 야당인 국민당의 홍슈주 주석과 국공 순회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정부를 겨냥해 어떤 정당을 막론하고 국가 분열 활동을 펴는 것은 중국인민 전체 결연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슈주 국민당 주석은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적인 접촉 채널이 현재 막혀있지만 국민당은 양안 간의 연락이 유지되도록 해 경제, 문화, 사회 협력과 평화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슈미르에서 최근 계속되는 국경 교전으로 적어도 19명이 사망했다고 두 나라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자들은 인도가 31일 나케알 지역을 집중 공격해 적어도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카슈미르 람가르 지역에서 1일 파키스탄의 폭격으로 여성 3명과 어린이 2명 등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